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눈으로 잘 읽어주시고 저는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2주 전에 우리 누가복음을 살필 때 저자 누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오늘 우리 본문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사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분부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고 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그 성취의 사건까지 이제 그것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서 이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깊은 기쁨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만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 동료 유대인들, 동족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근에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옛적부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다.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했다. 확인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주관적인 체험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확신시켜준 것은 또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믿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무리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를 뭐라고 부르죠? 이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원래 말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다, 불러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뚜렷한 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 분에게로 부름을 받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뭐 형태나 또는 형식과는 다른 점이 그들과는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의미는 그리고 이 가치는 동일합니다. 성경적으로 동일하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개인집일 한인교회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지켜가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제 구성을 조금 볼 텐데요.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조금 긴 책이죠. 내용이 많지만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 누가는 이 구성을 아주 쉽게 짜주었습니다. 1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으신 부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다음 어디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나오는 지역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 다음 단락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너무 쉽죠? 이렇게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8장까지 길게, 뭐 한 16장 정도 되죠.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땅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에서 땅끝이란 로마입니다. 그것은 뭐 누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의 그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로마에서는 황제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에 주고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하는 복음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그곳까지가, 그죠? 그곳까지가 이제 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땅끝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끝을 이제 보고 가요. 그럼 그 끝에 이르면은 거기서 보이는 또 끝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끝을 가요. 그럼 그 끝에 가면 또 있겠죠. 그래서 끝에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땅 끝은 결국은 나와 나의 주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굉장히 적용력이 탁월한 그런 아주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해석도 믿고 제가 응용하고 하는 거 좋아요. 제가 그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을 로마로 보셔야 사도행전이 의미하는 그 성경적인 내용과 가치를 딱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이제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장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비록 감옥이지만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을 이야기했다, 선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누가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로마 땅끝인 로마에서 또 복음이 전해졌다. Period. 그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신과 격려는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뻗어나가는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그죠? 관심사가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 교회가 땅끝인 로마에 예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진 거야? 하고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 일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사도행전은 잘 읽어보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되 사람이 협력했다. 이 부분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가운데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뭐 가감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고, 또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개관이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열두 제자의 이제 뭐 으뜸 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누가 이제 중심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전도했던 바울이 또 그 사역의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극히 순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신 뜻,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또 많은 부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바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의 끝이 이제 6장, 7장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 후에 그가 당하는 순교입니다. 다 유명하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켜보고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었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내가 찬동하고 거기에서 행사 그 집행하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그 말은 자기가 주도자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의 아주 광신적인 그런 청년이 그 스데반의 순교까지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먼 길을 이제 떠나가는 그런 가운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 세계 복음화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제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런 인물까지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사도행전 꼭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개관에서 못 다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역사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이 증거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이시다 그리고 구주이시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에 순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창조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리는 축복이다. 유업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출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피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설립은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의논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짜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냥 기도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 오순절날 큰 축복의 사건이죠.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해야 할 바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 떠오른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예수님, 우리가 이거 오해도 풀어드리고, 뭐 우리가 우리 식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진가를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내 인생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로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로. 그래서 교회는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서 고린도전서나 뭐 고린도후서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만나는 그 동료들을 만나니까 너무 또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모임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연 그분의 가까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다 멀찌감치 떨어져 보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도망갔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는 정도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몇백 명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첫 설교에 몇 명이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줍니까? 2장 31절에 41절에 보면 3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만 5천이라면 뭐 여자들 또 노인들 뭐 여러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몇만 명이죠. 2만 명은 좋긴 당연히 미니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그보다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1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 중에도 수만 명이다. 이런 이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지를 숫자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믿게 되면서도 그들에게는 이제 유대교와 이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뭐 그냥 할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 갈등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넘어선 사람들도 있고 그것에 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교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뭐 폭발적으로만 이렇게 갔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초창기에는 몇만 명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인구 조사가 없었다면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몇천 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도 아닙니다. 하니까 몇만 명 단위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순절 같은 그 절기에는 다른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 흩어져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사는 인구만큼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가운데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가 좀 과장되게 들릴지 몰라도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순전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죠.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장 43절에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나타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 출범과 함께 일어난 외형적, 내면적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형식이 이제 요구되게 되었죠. 그 틀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해줄 섬길 리더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제가 6장, 7장 자꾸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일곱 집사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주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성경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확신이 탄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7장에 보면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해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드러내요. 그러면서 탁월하게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맺는 결론에 있어서는 교회 자꾸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스르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릅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혼날 때 생각해보면 그때 조상들의 모습과 당신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를 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6장에 나오는 이 긴 설교가 순교를 주도했던 사울, 바울이 된 사울 청년이 다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 설교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인사이트는 스데반의 설교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고 또 일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그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됐죠. 그래서 7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장 1절에 딱 그대로 넘어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력이 약해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흩어지면서 더 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견고하게 또 확장이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 순교를 주도했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 후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바울 사도로서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이제 누가가 말을 해주면서 이제 기록된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크리스찬의 표지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주도하심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함몰되는 것까지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또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확연하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열리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성령의 사건, 바로 그것을 성령의 부으심,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지금 작고 하신 분이지만 그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쓰신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을 잘 한번 이렇게 정독해 보시면 아, 성령 세례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성령 세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고넬료가 또 가족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는 것을 본 베드로와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긴 했는데 성령이 이토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옛날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방으로 사도의 행전인데 성령의 행전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의 행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제 확신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으로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엄청난 성장과 그리고 활동량을 가지고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이면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이 당하는 핍박과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란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굉장히 위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방해는 교회 활동을 저지할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교회는 정말 너끈히 진보했네, 정진했네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두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주 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분이 뭐 그 소아시아 쪽에 로마에 이르기 전까지 소아시아 쪽에 뭐 세웠던 교회, 그죠? 어마어마하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런 긴 선교 여행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 전할 때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뭐 그 이야기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믿음과 인내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경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동일한 사건을 세 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뜻이겠죠? 9장 1절 이하에서 나오고 또 22장 3절 이하에서 나오고 또 26장 14절 이하에서 나와요.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큰 임팩을 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장,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나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 여기는 다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백성과 유대인 백성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즉 교회로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말씀들이죠. 뭐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오시던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온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축복이 시대가 열린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자기가 부르심 받았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만이 아니라 사도들 그때 당시에 같이 협력하던 모든 사람들 다 합하여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행했고 그리고 보여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전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던 그들과 함께 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라고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자꾸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행했다. 이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의 주관자는 누구셨다고요? 성령님이셨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28장까지 볼 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사건 때 어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또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디서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주가 되시는지를 비춰주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남이 몰랐던 거 내가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 사역에 올인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꾸 성령의 사역에 어떤 현란하고 어떤 좀 더 이렇게 눈이 쏠리고 귀가 기울여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내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또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자가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도 또 역사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교회가 어렵고 세속적으로 빠질 때마다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더 훌륭하고 더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뭐 비교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에 있다. 그것은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도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데 당신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왜? 그 성령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뭐 설교를 듣거나 또는 뭐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거나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고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간곡하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정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근거되는 힘은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때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길이 맞아? 이런 의심 드실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삶의 힘든 일이 이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교회도 보면 교회 괜찮은가? 아니 뭐 저를 보시면 저 목사 괜찮은가? 뭐 이런 의심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하시면서 누리시는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우주의 왕이요 주로 등극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가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탁드리지만 가장 먼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그토록 열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